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26, 이사야, 54-55 저작권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아어 존 아솔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4장과 55장, 26회기입니다. 여기서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은 잔디를 깎고 있을 수도 있고 성경 공부에 오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하군요. 나는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격과 관심사가 매우 다양하지만 반면에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은 매우 동일함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한 단어와 구문, 문장 구조, 단락 등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꿰뚫어보고 그 너머에 있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편지를 쓴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금 우월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고 그들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듣고 위로를 듣고 격려를 듣고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는 제가 은혜의 봉사수단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40장부터 48장까지 해서 어떻게 은혜가 종노릇의 동기가 되는지 보았습니다. 39장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이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으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삶이 아닌 히스기야의 잘못, 일회성 신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며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는 그를 신뢰하게 된 동기.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무시하시고 마치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시며 너희는 내가 택한 종이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섹션에서 보고 있는 대답은 하인입니다. 49장, 50장, 그리고 지난주, 특히 53장에서 보았듯이 종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값없는 은혜, 이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는 그 부분의 결론인 54장과 55장을 보고 있습니다. 54장은 시작됩니다. 상고를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소리 높여 노래하여라. 황량한 자의 자녀가 결혼한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텐트 장소를 넓히십시오. 너희 처소의 휘장을 펴라. 주저하지 마십시오. 코드를 길게 하세요. 스테이크를 강화하세요. 그리고 5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서 먹어보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49-52. 12장에서 지배적인 메모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여기와 54장과 5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지배적인 음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배달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의미, 기대가 이제 초대로 바뀌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이 일에 참여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49-52, 12장의 기대와 52, 13-53, 12장의 계시, 그리고 이제 54-55장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다소 이상한 시가 있습니다. 주는 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기대가 어떻게 초대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서번트, 대문자 S가 행한 일 때문이다. 자, 여기 5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사용된 비유적 표현은 무엇이며 그것은 시온이 이전에 자신을 본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열매 맺음 대 불모함. 오른쪽. 기억하신다면 이전 장들의 여러 곳에서 그녀가 죽은 자녀를 둔 과부로 묘사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부림이 과부를 추가하십시오. 문제가 무엇이든 그녀가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자의 자녀가 결혼한 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니라. 3절, 너희가 우로, 좌로 널리 퍼지리라. 내 자손은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에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유배된 사람들의 두려움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문화로서 도태되고 민족으로서도 도태되면 그들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를 채우십시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시고 현실은 정반대되는 명백히 화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녀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자녀는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가 구약에서 부끄러움에 관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부끄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예,
질문을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것이 실패했을 때 당신은 부끄러워합니다. 무튼 정말 멋진 의자네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본 의자 중 최고의 의자입니다. 나는 이 의자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 의자에 떨어지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웃다. 그리고 그게 다야.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믿었고,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당신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과거의 부끄러움, 젊음의 부끄러움, 과부 생활의 부끄러움, 나라와 재산을 빼앗긴 부끄러움을 잊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섯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드는 사람. 전능하신 주님, 말 그대로 하늘의 군대의 주인이십니다. 남편. 또 뭐야? 당신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것은 별개입니다. 예, 이제 나는 여기에 여섯 번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은 오래된 네크로 성서와 같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내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를 만든 사람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요. 만일 그가 천군의 군주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사람이라면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남편, 보호자, 가장 가까운 유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주된 방법은 하늘에 앉아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당신보다 이 일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남편이에요. 예, 제발. 그러나 이 언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눈에 띄게 말합니다. 당신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응, 댄, 예, 구속주는 현재 궁핍한 이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나는 여기에 의무가 있습니다. 예. 좋은. 바로 이거 야, 응. 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는 예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의 것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좋아요. 그가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숭배합니다. 그는 합당합니다. 이것은 단지 작은 하나님의 작은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의 속성입니다. 토니첸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한 최종 성명서 작성을 방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모두 말할 수 있었지만 나는 연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존재, 곧 임박한 존재에 대한 생각입니다. 임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이라는 뜻이다. 이머넌트는 즉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경신학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초월자이신 분이 당신 자신을 인격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자를 상상할 수 있었지만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게 만든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월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초월적인 존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다 사실이라면 그분은 참으로 온 땅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는 해냈어. 그는 그것을 구속했습니다. 그는 그것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점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정확히 그의 분노는 일시적이다. 하지만 그의 사랑과 동정심은 제가 멜과도 의견을 같이 한 것 같아요. 헤세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고 그 이후로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만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그의 성품의 본질적 특성이며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가 그토록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그토록 심하게 타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그를 격분시킵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화를 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부모처럼 누군가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망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 당신의 아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게서 잠시 얼굴을 가렸으나 영원한 헤세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화. 그럼 다시 시편 30편 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외웠고 더 많은 사람이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좋은 소식이군요. 좋은 소식이군요. 자, 연민. 여러 가지 영어 번역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원래 동정심, 부드러움, 호의, 동정심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에 개입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낍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 의미는 자음에 담겨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온 명사는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복수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직역하면 부드러움, 부드러움으로 번역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친절하십니다. 우리에 관해서는 입찰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더할 수 있나요?
예.
예, 그러니 계속해서 10절을 보십시오. 산들은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지더라도 나의 헤세드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화평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또 있습니다. 헤세드와 연민은 이 네 구절에서 나타난다. 헤세는 두 번, 자비는 세 번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요점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평화의 언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스 자매조차 이번 주에 숙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숙제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민수기 2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비느하스는 히브리 남자가 바알보를 숭배하는 미디안 여인을 진영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하자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2절에서 보라 내가 그에게 내 샬롬의 언약을 주노라 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위험합니다. 영업용 운전면허증을 받으러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화로 번역되는 이 단어에 대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뒤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안녕. 응. 히브리어 단어가 뭐야?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샬롬.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지 갈등의 부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나에게 철저히 순종한 피니어스에게 평화의 계약을 제안합니다. 이제 에스겔 3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잊어버린 경우. 에스겔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들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 25에서 24절부터 시작하세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말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들짐승을 땅에서 쫓아내리니 그들이 광야에 평안히 살며 수풀에서 잠을 자리라. 이제 에스겔 37.2. 내 종아, 24시부터 시작하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니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삼가 지키리라.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 거주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하리라. 그리고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괜찮은.
이제 신약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실 때 무엇을 주실까요? 아주 멋진 완전하고 완전한 화해와 샬롬.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휴전협정이 아닙니다. 화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좋은 약속이군요.
좋아요.
우리는 이미 질문 6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54번,
11번부터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과 12번에 있는 이 설명 중 보석의 요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
곤고하고 폭풍에 시달려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내 돌을 안티몬으로 쌓고 사파이어로 내 기초를 놓으리라. 내가 만으로 내 첨탑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며 내 모든 성벽을 보석으로 만들 것이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좋아요.
제사장이 입었던 가슴 부분에는 12개의 귀중한 보석이 있었고 어깨 부분에도 이런 보석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보석으로 묘사합니까?
아름다움?
갑?
지구력? 그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시대를 상징하며 실제로 이곳의 성전은 위대한 메시아적 장소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도시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계시록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준 참고 자료 외에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를 묘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며 분명히 계시자 요한이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같은 종류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에서 그는 그런 종류의 비유에서 제가 정말로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만 다른 용어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13과 14에서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14절에는 백성의 귀한 자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로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박힌 다이아몬드처럼 당신은 위로움 가운데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개혁의 투쟁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미국 복음주의 신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내가 아는 모든 일을 하다가 결국 실패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신약성서의 저자들, 특히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위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발견한 것은 큰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루터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진리였습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투쟁을 그만둘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의 안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루터가 놓친 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위롭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위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데에는 존 웨슬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북미 복음주의의 상당 부분이 이 두 번째 중요한 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느니라. 물론 나는 소득세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아내를 속일 것입니다. 나는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고 여겨졌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지 바나, 조어지 바우너는 잃어버린 자의 생활 방식과 거듭난 자의 생활 방식 사이에는 측정 가능한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입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의로움이 어쨌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비록 판사가 당신이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이미지만큼 판사의 역할이 매우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는 단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편이라면, 그가 구속자라면, 그가 제작자라면, 그가 이 모든 다른 것이라면 당신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관계 없이는 올바른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고 큰 의의 노선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야. 좋아요.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봅시다. 응, 우리는 그래. 좋아요. 이제 이 1위 번역에서 조금 드러납니다. 17절을 보면 당신을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재판에서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혀를 반박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니라. 자, 당신의 번역은 이 마지막 문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로부터 그들의 옹호. 누구든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의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실제 단어는 의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49장부터 55장까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 걸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이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포로로 보내는 것은 그가 옳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그리고 이 섹션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을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의가 곧 나에게서 오는 그들의 구원이니라. 그러나 당신이 옹호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롭게 행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 특성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옹호로 번역하면 그 전체 맛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유산이요 내게서 그들의 의관이라.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단어가 양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의는 또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옹호로만 번역하면 당신은 그것의 이면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옹호하실 것입니다. 오, 이런. 정말 좋네요. 이제 나는 지옥처럼 살 수 있고 그에게 나를 옹호할 기회가 몇 번 더 생길 것입니다.
응.
승리는 적어도 적으로부터의 구원의 승리와 새로운 삶의 방식의 승리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꽤 좋은 것입니다.
응예, 어떤 버전이 있나요?
좋아요. 알았어. 좋아. 좋아. 계속 밀어붙여보자. 55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무료로 얻으라고 초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응, 먼저 좀 더 문자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계. 와인. 우유. 빵, 내 말을 잘 듣고 좋은 것을 먹어라.
풍성한 음식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가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와서 부를 누리라고 초대하십니다.
물론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와 빵을 사용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의 기본.
대부분의 물이 오염된 상황에서 포도주는 주로 취하게 하기 위해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의 액체로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당신에게 삶의 기본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콜라나 도넛과 교감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기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점은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3절에 이 영원한 언약의 언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에 깊게 듣고 있다면 에스겔서에서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언약을 다윗과의 언약에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스겔서의 내용을 자세히 듣고 있다면 거기에서 그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윗의 헤세드 요 영원하신 헤세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종류의 헤세드입니다.
영원한 헤세드를 내게 보여주리라.
자, 이 주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나의 분노는 일시적입니다.
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
그게 바로 나야.
존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쓸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제 4절에서 다윗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인이자 지도자입니다.
이제 내가 다윗에게 준 것과 같은 언약을 너희에게도 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전에 증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의 삶은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무엇을 선도합니까?
당신이 모르는 주요 국가.
당신을 모르는 나라가 당신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왜?
끌어당기는 힘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영광.
화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쳤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영광은 견고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현실이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일몰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고 벽돌담으로 달려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으므로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 영광을 너와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광을 내가 저희와 함께 가졌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는 우리를 현실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민족 국가? 네,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그들 모두를 대표하는 국가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5절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거기에 예언된 내용임을 기억하십시오.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음 같이 굳건해지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들리워지며 모든 나라가 그리로 모여들리라. 많은 백성이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 있어. 그리고 당신의 현실은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연극 배우가 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최근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과 객석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응등, 종종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나는 40년 동안 신학생들에게 신학교는 영적이지 않으면서도 영적으로 보이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영혼에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설교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면 모든 것이 표면화됩니다. 당신은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학교를 반대하는 걸까요? 아니요. 40년 동안 내 라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얼굴을 붙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아, 글쎄요. 나는 당신보다 더 거룩해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보다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분의 영광의 실제를 알기 위해 여러분과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글쎄, 내 생각엔 다음이 여기 나올 것 같아. 6절 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동안과 가까이 있을 동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또 뭐야? 좋아요. 그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있는 동안 잠시 시간이 난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에런버가 필리프스 엔도버 칼리지의 학생이었을 때 그곳을 고등학교, 학원이라고 불렀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 전체에 걸친 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저를 놓아주시면 다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는 확신의 뭉클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학생들은 더 이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학생들이 정말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 같아 두렵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두려워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우리가 수신기를 부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에는 음악이 있고 말하고 있고 온갖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머리에는 라디오 수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였다면 그건 다 헛소리였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실상 당신의 수화기를 박살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1971년 아이오와주 체로키에서 체로키 정신연구소에 참석했습니다. 체로키 정신연구소는 시카고의 노스파크 대학을 다녔던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복음주의 언약대학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1951년에 그 영혼이 에즈버리에서 나와 학교를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스파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성령이 기숙사를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눈에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의 문으로 왔는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휴 해커. 휴 해커는 플레이북의 편집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그것을 완전히 거부했고 아시다시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51년에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정말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는 거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유한합니다. 좋아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고 그의 생각은 무한합니다. 또 뭐야? 예, 우리의 가장 고귀한 생각조차도 그분 근처에는 없습니다. 나는 캐스 루이스의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관념과 말이 사랑에 얼마나 부적합한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헤세드를 할 수 없어. 우리는 헤세드를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약간의 백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분명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잠깐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와 무엇이 다르냐 하시니라 당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세상 어느 누구와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분은 일을 시작하는 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일을 계속하는 데에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그 맥락을 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너도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품질이나 동일한 능력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사랑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네, 헤세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양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은혜임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감리교인이었습니다. 5세대 감리교인. 예전에는 매너파였으나 그들은 빛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감리교인들은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충분히 선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종이 나에게 주는 것을 받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부서지고 피 흘리는 몸을 가져다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속죄 제물로 드리라. 나에게는 속죄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혈액 신학의 양동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내를 속이지 마세요. 청구서를 지불하세요. 누구도 살해한 적이 없습니다. 속죄 제물에 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 우미 돋게 하여 우민하게 하고 싶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으리라. 그것은 빈손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 내가 보낸 일에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중 한두 명은 제가 몇 주 전에 길고 긴 서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브로컨이라는 훌륭한 책입니다. 지난번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이번에는 1분 30초 안에 하겠습니다. 1936년 올림픽 육상 선수 루이스 잼퍼리니 전쟁에서 태평양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47일을 보냈습니다. 그중 3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체포되어 러시아, 일본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끔찍하게 학대받았어요. 한 특정 남자가 그를 뽑은 이유는 그가 누구인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훌륭한 트랙 팬이어서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비병은 그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풀려났다가 돌아와서 난파선이 되었습니다. 완전 난파선. 회상. 악몽. 어느 날 밤 그의 아내가 바닥에 누워 목을 조르려고 하는 가운데 잠에서 깨어나 그녀가 이 경비원인 줄 알고 194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천막 집회에 나갔습니다. 키가 크고 키가 큰 노스캐롤라이나 소년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이스 잼퍼리니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내 말은 내가 보낸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내 앞에 있는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터뜨릴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대신에 가시가 편백나무에서 나올 것이다. 대신에 가시나무가 도금양 위로 올라올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만들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여기에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지났으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영원한 표징이 되는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원한 명성을 기꺼이 걸고 싶어 하십니다. 호트스퍼에 대해 이야기하면 호트스퍼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만들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자. 오, 주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받았고,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고, 우리의 위선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 아, 우리가 부족할 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